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여러분 어느 기도였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한 번쯤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어떤 기도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이 고통,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세상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산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예수님처럼 간절히 해야 할 이 첫 번째 기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두 번째 해야 할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간절한 기도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어도 그냥 말로만 믿거나 그러면 안 되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기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의 이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정말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을 왕래하시면서 사역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기준할 때 십자가 이전의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물론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여기 12장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는 그날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인데 이 고난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한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만은 저는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보다는 순환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만은 이 순환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소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죽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오해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환영을 하지만은 여기에서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12장부터 이 고난주간의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의 거의 절반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 다섯 장인데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다섯 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붙들고 이제 내일이면 잡혀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교훈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이 다섯 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고 뭘 기도하셨습니까? 이걸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 시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13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예배전에도 찬송을 했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느냐고 하면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세족식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가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이렇게 씻겨주다가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 발을 씻어주려고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발을 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것은 나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겨주시는 것을 본받아서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이고 그 상징성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구원받게 해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은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제자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노예 가운데서도 이렇게까지 섬기는 그런 노예가 많지 않습니다. 이건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요 노예 중에서도 정말 헌화다져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신은 낮아져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남의 발을 씻어주면서 높여주고 남을 섬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까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섬기고 양보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싸움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정말 화목하고 그 자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발을 씻어줄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짧게 말하면은 믿음과 사랑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사랑이 생기도록 정말 제자들이 믿고 사랑하도록 기도하신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그 발을 다 씻겨주시고 또 긴 시간 설교하셨잖아요. 13장 후반에서부터 16장까지 설교하시고 난 그 다음에 이 설교의 내용은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와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면 잡혀 죽을 뿐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이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 우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안에 제자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구원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 안에서 구원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두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어서 꼭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누구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자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제자들이 먼저 구원받도록, 제자들이 믿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20절에서는 내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말을 듣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 아직은 안 믿지만은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위해서도 기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제자들만 위해 가지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거 우리가 먼저 읽은 말씀이잖아요. 9절에 지금 앞에 나오는 겁니다. 17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씀. 지금 예수님은 아직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부터 구원을 받아야 도대체 나중에 나가서 세상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부터 믿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지금 안 믿는 사람들까지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무슨 기도를 하시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살아있는 믿음이고 제자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가 되어야만 세상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 나중에는 지금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새로 믿게 되는, 새로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합쳐서 전부가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죠. 감히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은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선교해서 예수 복음 증거해서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그들도 다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와서 믿고 모두가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모두가 다 전부가 하나가 돼서 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이 첫 번째 기도에는 부응해 드린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거죠? 이제 우리부터 하나가 되는 게 남은 겁니다. 왜 우리 다 하나가 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아직도 정말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닐지 모르고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그냥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어 줄 그러한 정도가 되면은 싸우지 않습니다. 분열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첫째는 남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면은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식 해보셨죠? 교회에서 세족식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세족식 하면은 무릎을 꿇고 세족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종교의식으로 이 세족식을 하는 것과 실제로 무슨 필요에 따라가지고 정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마음으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뭐 수십 년 목회를 하고 그랬으니까 세족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드려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님의 몸이 많이 불편해져서 그 아버님의 발을 씻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세족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 이게 병중에 계신 이 아버님을 꼭 씻겨드려야 할 그러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씻겨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목사님이 세족식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그 아버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되는 사람이 친아버지의 그 발을 씻겨드린데도 자기가 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그것을 느꼈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 얼마나 더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더 겸손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겸손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저절로 하나가 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나무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이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것 아닙니까? 세족식만 해봐도요 여러분 세족식 하면서 이 남의 더러운 발을 물로 씻어주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이나 수건이 다 더러워집니다. 남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거예요. 좀 달리 말하면은 남의 더러운 것을 내가 받아주는 거란 그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더럽고 추한 행동, 부족한 모습을 받아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툼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안 좋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발을 닦아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대해서 좀 안 좋은 말, 나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발을 내가 씻어주듯이 그 약한, 그 악한 마음, 그 부족한 마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위로와 상급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교회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 새로 나오는 사람들과도 전부 다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과도 하나 되는 것 어렵지만은 새로 나오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은 사실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얘는 우리나라 옛날에 전해지는 말 중에 신내 치막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과거에 과거 급제한 사람은 신내라고 했고요. 고참들이 소위 말하면 신참들에게 참기 어려운 모욕을 주고 아주 학대하는 그런 관습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 옛날 조선시대 악습입니다. 옛날에 율곡 이이 선생은 그것이 폐습이니까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도 굉장히 많이 묻어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는 한국의 간호사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회 문제까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 문턱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 가족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은 새로 나온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어느 교회 나가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문턱이 좀 높아요. 아마 그분도 아마 겪어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문턱은 있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높으면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가족같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 분위기가 새 가족에게 문턱이 보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현지 미국 교회를 많이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교회 중에는 예배 드리러 가기가 너무 어색해서 다시는 갈 수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유학 중인 한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방문한 것이잖아요. 그분이 예배당회를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전부 흑인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교회 들어가면 전부가 백인만 다 앉아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교회 딱 들어가면은 느끼기가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는 그 교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이 무슨 박해하는 것 같습니까? 박해 안 합니다. 교인들은 환영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래도 본인이 너무너무 생소해서 자기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교회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소위 말하면 분위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친밀해지면은요 교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느냐고 하면은 교회가 화목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앉아있으면 새 가족은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뭐 어느 교회 보면 새 가족부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새 가족부서에서 무슨 새 신자들을 위한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세족식 하는 것과 비슷해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준비한 그것은 이건 진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족식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실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새가족 부원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새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새로운 사람들까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가 돼야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속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소속감이 없으면 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해보시지만은요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소속감이 있는 곳에 가서는 뭔 하지만은 소속감이 없으면은 잘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봉사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그 소속감이 없으면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전도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 소속감이 없고 우리 교회를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은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말씀하잖아요. 성도가 다투고 있으면 예물 드리지 말 안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고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가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남의 발을 씻어주신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 서로서로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부족한 모습, 더러운 모습도 발 씻어준과 같이 받아주며 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이나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온 교우들이 이렇게 포용하며 하나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혹시 앞으로 언제 누가 오시더라도 그 새 가족까지라도 편안하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부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도 구원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높여주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며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드리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고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왔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되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나 집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저희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 치료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강한 힘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일어나 저희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건강 회복해서 이 자리에 와서 기쁜 얼굴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많이 쇠약한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아서 압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더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새 건강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며 평안과 평강으로 장수하시는 우리 나 집사님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영육간에 아울러 하나님 복주시며 사업도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렌트 기간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많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걸음을 뒤쫓아 나가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